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부활 8일 축제 목요일인 오늘은 조곡동 본당 고을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35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총 충만한 부활 주기를 기쁘게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복음을 새겨봅시다.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무덤이 비어있었다고도 하고 몇몇 제자들은 배웠다고도 하지만 제자들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신들의 눈앞에도 나타나셨지만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을 그 순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육체를 직접 보여주시며 바로 당신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음식을 청하여 잡수시기까지 하시며 당신이 바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스승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스승의 부활, 그것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제자들의 삶의 자세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일대 사건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스승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 움츠려들지도 숨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스승님께서 이젠 죽음을 쳐부수고 승리하시어 다시 살아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니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모두 나아가 목숨을 내어놓고 세상 끝에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아 사도는 그리스에서 전교하다가 아카이아의 파트라이에서 순교했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로데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순교했으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티나와 이집트,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파트모스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고 순교의 버금가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빌립보는 소아시아 중서부 프리지아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순교했고, 바르톨로메오는 인도와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교하다 참수를 당했으며, 도마스는 고대 이란을 거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다 창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테오는 유대아를 순회하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교하다 참수당했고, 시몬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에서, 유다 타데오는 페르시아에서 활에 맞아 순교했으며, 가리옷 사람 유다 대신 열두 사도에 들어온 마티아 사도는 콜키스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모두가 목숨을 내어놓고 온 세상에 나아가 스승을 선포하였습니다. 스승의 부활,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온갖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증언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믿고 체험하면 세상의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어 세상 온갖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는 조곡동 본당 고을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고을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아침을 여는 클래식. 헌법을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애인과 헤어졌든 만나고 있든, 돈이 있든 없든, 그리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인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 헌법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불행 추구권이 아니고 바로 행복 추구권이 그것입니다. 김제동의 당신이 허락하시다면 이라는 글에 나오는 말입니다. 헌법을 몰라도 좋습니다. 행복 추구권만 알면 헌법의 핵심과 헌법의 절반을 알고 있는 셈입니다. 행복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 권리를 지키고 넓히기 위해서 개인도, 조직도, 국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그 행복할 권리를 허물거나 거스르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겠죠. 아주 큰 대죄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의 작은 별 주제에 의한 변주곡입니다. 정명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신부의 소프리 칼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우리 생활과 밀착된 풍부한 예화들과 속 시원한 조언으로 영적 갈등을 풀어주는 홍성남 신부의 소프리 칼럼. 이 시간 진행해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볼까요? 죽음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어 두렵습니다. 시아버님이 각혈하신 새벽 시뻘건 피가 흥건한 그 환란시에 들어섰을 때 비린내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올리신 글들을 보며 어쩌면 곧 내게 닥칠지도 모를 일들이 두렵습니다. 저는 맏며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의 거듭된 실패로 시댁에 묻어 살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쓰러지기 전에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습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도 없습니다. 전혀. 남편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애써본다고 하겠지만 저는 남편도 싫고 시부모님도 싫습니다. 그래서 병수발하기도 싫습니다. 나중에 복받을 거라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 한 사람이 그 복 다 갖고 그 대신 지금 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라고요? 네, 부모님의 며느리도 나랑 비슷한 생각하겠지. 기본적인 건? 그럼 각자 친정 부모 순발 들면 되겠네. 양쪽 남자들이 펄펄 뛸려나? 남자들이 뭘 한다고 불평만 할 줄 알았지. 또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신 분. 사람 마음 안에는 살아가면서 불편한 환경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동사니 같은 감정 노폐물들이 생깁니다. 이런 감정 노폐물들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인데 마치 음식을 먹고 난 다음 음식물 쓰레기가 남듯이 당연히 생기는 것인데 과민한 사람들은 그런 감정조차 죄의식을 느끼고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우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은 그것 자체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내 힘으로 막기에는 사람의 마음은 그리 힘이 있지를 못합니다. 상처와 콤플렉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럴 경우 내가 감당치 못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 직전인 경우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장모님처럼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 감정과 생각의 노폐물들을 쏟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어떤 방법이 있냐고요? 말하기와 글쓰기 두 가지가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마땅치 않을 경우 쓰는 것도 마음의 짐을 도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약한 데다 상처투성이인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것이고 더욱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내 이성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몰아붙이는 것은 자칫 마음을 신경증적 상태로 만들 위험이 크니 조심할 일입니다. 자매님은 자기 마음을 잘 추스르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자기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자매님께 드리는 이엔수녀님이 드리는 작은 시 하나 전합니다. 하늘의 흰 구름이 나에게 말했다.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흐르고 또 흐르다 보면 어느 날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뜨락의 석류가 내게 말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라. 잘 익어서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어느 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가을의 말이라는 시였습니다. 또 자매님께 다른 교우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고 그래서 궁색하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으신가 봅니다.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나를 몰아가고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이 그냥 답답하고 조여오는 환경 안에 나를 가둬버리셨군요. 너무 힘이 들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부모님 모시고 살면 복받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더 견딜 수 없이 나를 숨막히게 하는군요. 이런 상황에서 님이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면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자신을 알아주세요. 네. 자,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이나 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고통을 겪었던 경험이 없었기에 다가올 신모님의 병수활이나 며느리로서 겪어내야 할 몫에 대해서 심적 부담감이 크신가 봅니다. 경험이 없다면 두려움이 큰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경제적 현실과 맞물려 피하기도 어려워 보이네요. 몸 잘 추스르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You are the new day.
홍성남 신부의 속풀이 칼럼. 이 시간 진행해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If you can but prove to me you are the new day, send the sun in time for dawn, let the birds all hail the morning, love of life will urge me say.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ABC 여행사 타카프나 골프장 클럽하우스 카페 바디브랜드 게토하우스 가노폴리 공동 제공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안작데이 새벽 기념 행사들에 모여 희생된 선열들의 뜻을 추모했습니다. 오클랜드 도메인에 있는 광물관에 있을 11시 행사에는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참석할 예정으로 제신다 아던 총리도 자리에 함께하여 추모 행사를 하고 곧바로 크라이스트처치로 향해 총격 테러의 유가족들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는 지난주 테러에 대한 비상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오늘의 추모 행사들의 상당수 행사를 취소했으며 방문 중인 윌리엄 왕자의 안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틀간의 방문 일정으로 뉴질랜드를 찾는 윌리엄 왕자는 지난 3월 15일 총격 테러로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50명의 희생자를 낸 무슬림 커뮤니티의 대표들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185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때에도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늘어가는 학생들로 각 학교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해 국민당은 정부가 교육 분야와 관련해 소홀히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비난했지만 정부는 다가오는 예산안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의 북서부 지역은 많은 신규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거 파라오락 컬리지의 제임스 토마스 교장은 교실 부족에 대해 몇몇 학교들은 도서관을 교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으며 체육관 일부 시설도 두세 개의 교실로 변경돼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의 헬렌스빌 지역 크리스 펜크 의원은 신축 학교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이 지역에 27개의 프라이머리와 인터미디엇 학교들이 있지만 고등학교는 단 한 곳뿐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학교 부지에 대한 허가를 신속하게 허가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교육부 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학교 부지 확보와 신축에 3억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쓰였었으며 올해 예산에는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은행 고객들 5명 중 1명은 은행들로부터 불필요한 금융상품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은행에 대한 소비자보호원의 최근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제시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신용카드의 한도 증액, 그리고 보험 및 개인신용대출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은행들로부터 상품 제한을 받은 대부분의 고객들이 실제로 꼭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새 신용카드나 신용카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을 제한받은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잘한 결정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고객들의 47%가 은행을 믿을 수 있다고 답한 반면 68%의 응답자는 은행의 수익성이 높은 이유가 너무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거래은행에 대해 60% 정도가 만족하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퍼레이트 뱅크와 TSB 뱅크는 80%가 넘는 만족도로 60%대 또는 그 이하인 다른 대형 은행들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오브 플랜테 지역에 지난주부터 4명의 홍역 확정 환자들이 발생했으며 이 지역에만 한 달 동안 10명의 홍역 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보건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발병하고 있다고 밝히며 부모들은 자녀들이 각각 15개월과 4살 때 두 번의 MMR 예방접종을 받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위원회의 필 슈맥 박사는 어떠한 사유로든지 아직까지 MMR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지금 바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슈맥 박사는 첫 번째 예방접종으로 홍역으로부터 95%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접종을 모두 받은 경우 99%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극 해역에서 구조된 헬리콥터 탑승자들 3명 중 2명이 병원에서 퇴원했고 나머지 1명은 계속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하루 뒤인 무사히 구조됐던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늦게 구조 헬기에 의해 인버카길의 사우스랜드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서던 레이크스 헬기사 관계자는 이들 중 조종사인 앤드류 해퍼드 씨만 아직 병원에 남아있고 윈치 담당 승무원인 레스터 스티븐슨과 세인트 존 앰뷸런스 소속 구급대원 존 램버스는 퇴원했다고 어제 아침 밝혔습니다. 당초 오클랜드 제도 인근 해상의 한 어선에서 응급 환자를 육지로 이송하고자 출동했던 이들은 오클랜드 제도에 딸린 부속섬 앤더비 섬에 도착하기 2분 전에 사고를 당해 바다에 빠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엄을 쳐 섬에 당도했던 이들은 해안을 따라 걸어가던 중 이튿날 오전 11시 45분경에 수색에 나선 같은 회사 소속의 헬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탑승자 3명은 모두 스스로 보행이 가능했지만 램버스 씨는 손목이 골절되고 스티븐스 씨는 안면 부상을 당했으며 조종사인 해퍼드 씨의 상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부활절의 기적이라고 말했으며 헬기 회사 및 구조대 관계자들은 이들이 복장이나 구명정 등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에 생존이 가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이들이 탑승했던 헬기가 추락한 데 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당초 목표로 했던 앤더비 섬은 아남극해의 뉴질랜드 영토이며 남섬 최남단 항구인 블러프에서도 편도로 465km나 떨어져 있어 헬기에 연료를 가득 채워도 왕복 비행이 쉽지 않아 이전에도 구조에 나섰던 헬기들이 조난사고를 당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웃도어 전문점 카트만두 브랜드 뉴플리머스 지점에서 차량으로 물을 들이받은 이른바 램 레이디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활절 당일인 지난 4월 21일 밤 9시 30분경 뉴플리머스 시내 길 스트리트에 있는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범인들은 도난된 차량으로 확인된 차를 후진시켜 먼저 출입문을 부순 뒤 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내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자켓 17벌을 포함해 스키 바지와 후디 등 2만 달러어치의 의류와 각종 용품들을 훔친 뒤 에그먼트 스트리트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도둑 일당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들 중 한 대는 하루 뒤인 월요일 오전 7시 30분경 백비치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는데 해당 차량은 범행 당일 스포츠우드 지역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카트만두 측은 판매 상품뿐 아니라 출입문 유리와 셔터가 부서지는 등 1만 5천 달러가량의 시설물 훼손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훔쳐간 물건이 시장에 매물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장물을 구입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수상한 점 또는 관련 정보가 있으면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4일 유엔 고위급 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미국의 대이란 적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이란 언론에 따르면 자리프 장관은 이날 아시아 소사이어티에 초청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굴복시켜 대화로 끌어내려 하지만 B팀은 최소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어 B팀의 목적은 이란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B팀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를 종료한 데 대해 그는 이란은 계속 원유를 팔 것이고 수입처를 찾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토록 비정상적 조치를 내린다면 그 결과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항공기 탑승객 1,000명 가운데 5.7명꼴로 수화물이 분실 및 손상되거나 심하게 지연 전달돼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뤼셀에 위치한 항공운송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기술 전문회사인 시타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북미 지역 항공기 탑승객보다 유럽 항공기 탑승객들의 수화물 분실 또는 손상, 지연 전달이 훨씬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지역 탑승객 중 가운데 작년에 이런 경험을 한 승객은 0.73%지만 북미 지역은 0.28%, 아시아 지역은 0.17%로 나타났습니다. 시타는 유럽 지역 항공기 탑승객들이 수화물 관련 불편을 더 많이 겪는 이유로 경유지를 여러 번 거쳐 목적지에 도착하는 빈번한 환승을 꼽았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작년에 항공기 승객의 수화물이 잘못 처리된 경우가 전년보다 늘었지만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는 그 위험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에 항공기 승객이 경험한 수화물 관련 문제 중 77%는 지연 전달이었고 18%는 수화물 손상이었으며 분실한 경우는 5%였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세에서 4세의 어린이가 하루에 1시간 이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을 지속해서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1세 이하 어린이는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밝혔습니다. WHO는 이날 어린이의 스마트폰 착용과 관련된 첫 가이드라인을 회원국에 제시하면서 적절한 신체적 활동과 충분한 수면이 보장돼야 비만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전한 습관을 익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화면에 노출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은 물론 텔레비전과 게임기기 사용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1세에서 4세의 어린이의 경우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을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하면서 보내야 하고 1세 미만 유아들은 모든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2017년 펴낸 보고서에서 전 세계 비만 어린이와 청소년 수가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40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교착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며 향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모두에게 미국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외교적으로 중대한 순간에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며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연대 의사를 밝히거나 미국의 압박 정책을 반박한다면 김 위원장으로선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김정은은 북한이 중국 외에 다른 우군이 있음을 푸틴은 비핵화 협상의 플레이어로서 여전히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북한이 이번 북러회담에서 유엔 제재 완화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 역시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되며 오후부터 바람이 잦아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지였습니다. 살아계신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헬스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ABC 여행사 타카프나 골프장 클럽하우스 카페 바디프렌드 게토하우스 가노폴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시얼 최석의 함성입니다. 흔히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 그 아름다움이 내면적인 것인지 아니면 외향적인 것인지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결정하죠. 하지만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것에도 아름다움이 숨어 있으며 드러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네, 프란체스코 형님의 말씀입니다. 예, 지난 한인날 행사에서 미라치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미라치엄을 주관하신 박수의 민화 화가님과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박수님의 그 개인 소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개인 소개요? 네, 저는 한 가정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며 우리 그림 미나를 사랑하는 미나 작가 박수혜입니다.
예, 개인 프로필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프로필이요? 아, 좀 긴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저는 1960년 서울에서 출생을 했고요.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지질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40세 이후에 뉴질랜드에 이민을 와서 뉴질랜드 영어교사, 성인교육과 트레이닝 전문가, 언어교육 전 준석사, 그리고 영안통역사 자격증을 땄고요. 그리고 다시 서울에 가게 돼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관화민화 실기전문교육지도자 과정을 수료했고 카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민화공중화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민화학회, 민화협회, 민화진흥협회 회원이고요. K국제민화협회 이사입니다. 추천 작가로는 예술대제전, 한국미술제, 강릉단오서화대전, 민화진흥협회 추천 작가로 있고요. 오사카갤러리, K국제민화협회 초대작가이기도 합니다. 전국 이북도민통일대전에서 한국가 부문 대상 및 통일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워싱턴 광복 70주년 기념민화 초대전뿐 아니라 워싱턴 DC 미연방 의사당 및 워싱턴 총영사관 특별 초대전을 가졌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전, 여러 회원전에 참여했었고요. 전국 규모로 된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투데이 신문과 공익법인 천리포 수목원에서 민화 칼럼니스트로 활약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민화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경력이 상당히 화려하신데요. 네, 이제 하나하나를 예,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지난번에 한인회 때 그때 아마 민화체험 행사를 주관하셨는데요. 어떻게 그 민화체험 행사는 어떻게 잘 진행됐습니까?
네, 2019년 3월 30일 토요일이었어요. 그날이 오클랜드 한인의 날이었는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세 번째로 민화 개인전과 해외 동포 민화 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진행한 해외 동포 및 뉴질랜드인을 대상으로 한 미나 체험 행사는 오클랜드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외 동포뿐 아니라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뉴질랜드인들의 참여가 아주 높았었어요.
네.
그리고 그 체험 후의 만족도가 높아서 저도 행사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아주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미나 체험은 그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아, 워낙에 미나 체험은 일반적으로 할 경우는 그냥 종이를 주고 거기에다가 하도라 그래서 밑그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따라 그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채색하는 거를 체험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재료를 갖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서울에서부터 다 들고 와야 돼서 제가 기본적으로 종이에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웃라인을 다 그려가지고 와서 거기에 채색을 하는 방법으로 미나 체험을 했습니다.
네, 모든 재료는 다 가져오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그림도 많고 예, 상당히 많을 텐데요. 예, 어느 정도나 그림 그 작품도 가져오셨고 예, 짐이 얼마나 됐습니까?
짐은 제가 Korean Airline 항공 카를 타고 왔는데요. 기내 짐은 12kg까지. 또 보내는 짐은 23kg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그림이랑 이런 게 짐이 많아서 제가 혼자 왔으면 다 못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마침 서울에서 저를 따라 한 분 작가님께서 따라오시게 되셔서 그분하고 짐을 나눠지고 오는 바람에 충분히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날 그 저도 그 참여해서 봤는데요. 예, 많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뭐 병풍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림을 몇 점이나 가져오셨나요?
그림은 제 생각에 한 15점 정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병풍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병풍이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병풍을 꾸며 가지고 올 경우는 쉬핑을 해와야 되거든요. 그 경우는 너무 일이 복잡해서요. 병풍 모양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족자를 만들어서 살짝 띄워서 전시를 하면 병풍하고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더니 그런 식으로 디피를 해놨어요. 그래서 와 나도 해외 나갈 땐 저렇게 해가지고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예, 뭐 한국 분들도 이제 미나에 이렇게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예, 많은 한국 분들 아마 미나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그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처음에는 그림이 벽에 붙어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미나를 먼저 눈치채지진 못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나 체험 행사가 있다 그러니까 미나가 뭔데? 체험은 어떻게 하는데?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색칠을 하시고 나중에 완성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시작을 대부분 하셨어요. 그러다가 뒤를 가만히 보시더니 저 벽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는 제가 그린 미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놀라시는 표정을 대부분 지으셨고 저렇게 복잡한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여기까지 갖고 왔냐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호응이 그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외국인들도 예, 한국 미나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놀라고 아마 반응이 있었을 텐데요. 예, 어떤 반응을 보시던가요?
미나 체험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연령대는 역시 어린이였습니다.
네.
어린이들은 체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그 다음에 어른들도 와 나도 해볼 수 있겠네. 제가 옆에서 뭐 부추긴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린이만 할 게 아니라 어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고 제가 샘플로 작업을 해갖고 왔었지만 그 샘플대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얼마든지 꾸며서 가져갈 수 있다고 했더니 성인 어른 뉴질랜드 키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물론 그 물감도 다 이제 가지고 오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그렇게 한인의 날에 이제 미나 체험을 하시고 어떻게 뭐 좋은 경험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끝내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글쎄요, 너무 자랑 같은가요? 아, 제가 문화의 전도사가 된 기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봤을 때 미나에 대한 충격 아마 키위들이 봤을 때 충격은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예, 이제 그 행사가 끝내고 나서 미나 체험도 끝내시고 아마 교민단체에서 아마 강의들은 상당히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한인의 날에 미나 체험을 하러 오셨던 많은 분들께서 자기네 단체에서도 미나 체험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런 문의가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준비를 해온 게 한 이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많이는 못 해드리고 한두 군데 정도 해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타카푸나에서 그걸 뭐라 그럴까요? 노인대학이라고 하나 봐요.
네.
여기서도 무지개 합창단도 하시고 무지개 노인대학에서 특별히 너무 부탁을 하셔서 제가 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워낙에 한인의 날 때는 제가 황금돼지를 민화체험을 했었어요.
네.
올해가 황금돼지의 해였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걸 했었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르신들께 민화체험을 해드리게 기회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민화체험뿐 아니라 민화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제가 어르신들한테 질문도 드리고 서로 답변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민화체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카푸나 무지개 클럽뿐만 아니라 독서 클럽에서
네.
민화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조금 좀 질문이 늦은 것도 같은데요. 예, 먼저 그 민화란 무엇인지 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민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짧게 서민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민화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요. 20세기 초에 일본인,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분이 1929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일본 미니예쁜 전람회에 출품된 민속월간지 거기다가
네.
민화란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을 위하여 그려지고 민중에 의해서 구입되는 그림이다 라고 쓰면서 그 정의가 우리나라로 전해지게 되면서 민화에 대해서 알려지게 된 거라고 하고 있어요.
네. 예, 그 박수혜님은 아, 그 민화와 관련해서 이제 좀 전에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국내 활동이 매우 왕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제 공모전에도 이제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 그 공모전에 수상한 것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모전 수상은 하도 죄송한 말인데 너무 숫자가 많아서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추천 작가랑 초대 작가가 됐다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보통 한 공모전에서
네.
입상을 하게 되면 각 공모전마다 그 순위에 따라 점수를 조금 관리를 하셔요.
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하는 입선. 그럴 경우는 입선을 보통 한 1점 정도 주고요. 뭐 특선을 2점. 뭐 특별상, 뭐 장려상 그 공모전마다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 점수가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해에 이렇게 딴 그 점수들을 여러 해를 합쳐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점수에 이르면 제가 추천 작가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네.
주시게 되셔요. 그래서 제가 추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게 한 네다섯 군데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을 그동안 여러 개 입상을 했다는 말씀이 되겠죠?
예.
네.
예. 그런데 그 입상을 지금 어떠한데 그 상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아.
이제 한국에는 그 공모전이 얼마나 있나요?
공모전 이름을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큰 공모전은 한국민화협회에서 하는 전국민화공모전도 있고, 민화진흥협회에서 하는 전국민화공모전도 있고, 또 뭐 영월에서 하는 조선민화박물관에서 하는 공모전도 있고 강진에서 하는 공모전도 있고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공모전에 따라 이제 어떻게 출품을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공모전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주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에 맞춰서 왜냐하면 자기 보통 일반 공모전에서 뭐 병풍을 받는 데도 있고요.
네.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어떤 작품을 낼 건지는 미리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좀 전에 그 주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주제가 나올까요?
특별히 주제를 나누는 공모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통 민화와 창작 민화로 나누어서 출품을 할 수 있게 하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주제로 다시 공모전을 내 한 파트를 지정하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 궁금하겠는데요. 예, 그렇게 공모전을 열 경우에 이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 심사 평가라고 할까요? 그 심사 기준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심사 평가는 제가 여지껏 심사위원을 해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 이렇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예술성, 작품성, 재료의 다양성, 아니면 뭐 어떤 재료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 그런 거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점수를 매길 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촉을 받는 거죠. 아무나 위촉을 받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뭐 1차 선별을 하고 다시 2차 선별을 하고 3차 선별을 해서 등위를 나누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맨 마지막에 제일 큰 상은 의견이 분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는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 그럴 경우는 토론에 의해서 아마 그 대상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박수의 그 작가님은 추천 작가이시죠?
네.
예, 근데 아직 그 심사위원은 아니신가요?
예, 심사위원은 안 해봤습니다.
네, 그 심사위원이 되려면 어떤 뭐 그것도 뭐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글쎄요. 보통은 뭐 추천 작가, 뭐 초대 작가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의뢰가 오는데요. 워낙 미나 업계에 오래 되시고 오래 종사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직 제 차례까지 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박수희 화가님은 그 개인전도 이제 몇 번을 가지셨는데요.
네.
예, 개인전을 몇 번이나 가지셨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셨는지, 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개인전 때는 특별한 주제를 갖고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다양한 그림을 여러 장르를 다 섭렵을 해 봐야지만 어떤 그림을 그려도 자신있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주제 없이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 화목을 해서 개인전을 했었고요. 두 번째 개인전은 2018년에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동계올림픽 전 기간 동안 그리고 동계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까지 약 두 달 동안 제가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어디서 했냐면요. 충청남도에 공익법인 천리포 수목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밀러 갤러리에서 했었어요. 밀러 갤러리가 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천리포 수목원을 약간 소개를 하고 싶어요.
네.
천리포 수목원 원래 그 미국인이셨던 밀러 씨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땅을 사고 거기서 수목원을 이뤄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돌려주시고 떠나신 그런 훌륭한 분이 만든 그 천리포 수목원에서 제가 개인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 그건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였는데요. 뉴질랜드 한인의 날 오클랜드에서 노쇼 이벤트 센터에서 개인전을 가진 게 세 번째입니다.
네. 예, 그런 거 개인전을 하기 전에는 아마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예, 그렇게 뭐 개인전을 구상해 놓고 사전에 그 작품들을 준비를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주제를 갖고 준비를 합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특별히 미나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을 티피카란 거 좀 갖고 왔고요. 또 궁중장식화의 대표적인 그림도 갖고 왔습니다. 일부는 궁중장식화랑 미나가 다른 그림이라고 하시기도 하셔요. 왜냐하면 미나에 대한 정의가 아직 딱 내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선 미나와 궁중장식화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나 개인전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미나와 궁중장식화 두 종류를 다 가지고 와서 해외 동포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리고 뉴질랜드인들한테도 아, 야 한국이 이렇게 문화가 예술이 발달한 아니면 역사가 유구한 나라였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인의 날에 이제 미나 전시를 했죠. 근데 국내에서 이제 두 번 가지셨는데요.
네.
앞으로도 또 이렇게 뭐 전시를 가질 예정이신지요?
잘하면 제가 올해 말에 해외에 다시 나가서 개인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2020년 때 4월에서 5월에 네 번째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 특별히 주제를 갖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천리포 수목원에서 개인전을 네 번째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가 네. 어떤 기간이냐면 천리포 수목원에서 국제 목련회의를 개최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 해외에서 오시는 목련학회 연구자들한테도 우리 민화를 보여드리면서 거기에 특별히 목련을 주제로 한다면 더 뜻깊은 개인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련회라 그러면 이제 목련이 그림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한국 민화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그림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을 전시하시나 아니면 새로 또 그리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전에 있던 그림 중에서 주제에 맞는 것 같으면 제가 다시 쓸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주제에 맞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이제 그 한국에서도 그 민화와 관련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좀 전에 이제 그 약간은 말씀하셨죠. 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예,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건 민화 강사를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민화로서는. 그리고 특별히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내 외국인 임직원을 위해서 제가 민화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그 민화는 언제부터 그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 시작한 거요. 사실 시작한 거는 정말 오래되긴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민화를 배우고 공모전에 출품하게 된 것은 한 6, 7년 전부터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제일 처음에 민화를 하려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공부는 언제 어떻게 하셨나요?
아,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학교를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었습니다.
네.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서 하는 그런 민화를 가르쳐주는 곳에 가서 등록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제가 거기서 만족을 했으면 공부를 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잘 채워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나의 궁금증을 채워줄 곳이 있지 않을까 찾다 보니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민화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특별과정이. 네. 그래서 와.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을 보니까 오! 정말 야 내가 이런 걸 다 배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아민화 실기교육전문가 과정에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네. 예, 제가 꽤 상당히 그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이제 공부한 걸로 알겠는데요. 그때 공부할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글쎄 한 6, 7년 전에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6, 7년 전에는 좀 뭐 30대인가요? 40대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50이 훌쩍 넘어서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기로 한 건데요.
네.
사실 그 전문가 과정에 입학을 할 때 조금 제가 걱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민화를 오래 배운 것도 아닌데 야 나를 받아줄까?
네. 그때가 이제 50대였던 말씀이죠.
네. 50대 네.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중등교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특히 뉴질랜드에서 뭐 성인교육, 영어교육, 언어교육 교육학을 전공으로 한 이력이 있으니까 아, 내가 교육대학원이니까 그거를 밀고 들어가서 인터뷰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받고 붙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다른 학생들이 실기 실력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그 학교에서 공부하시느라고 뭐 힘들지는 않으셨는지요?
힘들지는 않았어요. 뭐 못하면 되게 하는 게 제 모토기도 하고요.
네.
뭐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해주시는 교수님도 아니셨기 때문에.
네. 예, 근데 그 학교 수업은 그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이제 몇 년 과정이었었는지 좀 소개를 좀 네. 해주실까요?
특별 교육 과정은 1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졸업이 아니고 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력서에 수료를 쓰면 도대체 졸업을 안 하고 왜 또 수료를 했을까 그런 의문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료가 되는 겁니다. 네.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미나가 이제 그 그림이기 때문에 보통 그 대학교에 그 미대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미나만 이렇게 가르치는 수료, 그러니까 가르치는 곳이 또 뭐 별도로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대학에서 민화를 전공으로 가르치는 미술대학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화 전공으로 학사를 딴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원에서는 석사, 박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상당히 이제 50대에 이제 그림, 이제 민화를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그 민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뭐 그림 계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셨는지요?
아, 저는 민화를 그리기 전에는 그림은 특별히 배우거나 그려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린 거를 뭐 상을 받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뭐 사생대에 나가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내가 잘 그린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네. 예. 그 대학은 그 지질학과를 공부하셨는데요.
네.
뭐 지질학과에서는 어떻게 성공을 하셨습니까?
아, 대학에서 전공한 거를 쓰지는 못했네요, 저는. 아, 대학에서는 지질학을 전공했고, 뭐, 중등학교, 과학교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었는데요. 졸업하고 곧바로 결혼하는 바람에 특별히 제 전공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간 저희 신랑한테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저희 신랑이 토목공학과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학교, 학부는 연대를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뭐 지질학에서 전공으로 쓰는 단어들이 토목공학에서도 아주 안 쓰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급하면 저한테 책 좀 읽고 썸머리를 하라 그래서 제가 조금 페이퍼를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
네. 예, 토목도 이제 토, 네. 예, 땅, 뭐 지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점이 있었군요. 예, 미나를 시작하게 된 그 동기라도 있으신지요?
어렸을 때부터 색깔을 굉장히 밝은 색을 제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서 제 동생이랑 제가 연년생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거의 모습이 좀 비슷해갖고 남들은 쌍둥이인 줄 알았었어요. 예전에는 쌍둥이를 낳아서 언니 동생으로 키우기도 하셨었대요.
네.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근데 저희는 진짜로 연년생이었는데 이제 동생이 막내다 보니까 그전에는 옷 같은 게 여러 색이 안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빨강 아니면 파랑. 뭐 노랑 뭐 이런 정도 분홍 하늘색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럼 항상 동생이 빨간색, 저는 언니니까 파란색, 동생이 분홍이면 저는 하늘색 그렇게 선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제가 밝고 예쁜 색에 대한 그리움 갖고 싶다는 그런 생각 그런 걸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뉴질랜드에서 제가 12년 동안 살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그림, 우리 문화 등에 대한 느낌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딸아이가 석사를 다 마치게 되니까 기러기 아빠로 12년간 떨어져 살았던 남편이 있는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 이후 내가 우리 민화에 대한 것을 배워서 즐기고 그걸 나중에 다시 뉴질랜드에 왔을 때 보급할 수 있거나 문화를 알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민화를 배우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전에 그 가정주부로 계실 때도 뭐 그림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뉴질랜드 와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글쎄요.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생각은 거의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결혼 후 죄송한 말인데 홀시어머니를 오래 모셨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이상을 가정주부로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시어른을 모신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취미생활, 그림, 음악, 예술 방면의 취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었어요.
네.
대신에 집안을 이렇게 환하게 꾸며주는 꽃꽂이, 그런 거는 했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갖고 와서 했으면 아마 힘들어서 못 했을 텐데요. 그 당시 꽃꽂이 선생님께서 다 재료를 준비해 오셔서 저희 집에 와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제가 꽃을 일주일 내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계기를 늘 제공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아마 취미로 가질 수 있었었습니다. 네.
예, 미라도 그 동양화에 속하겠죠. 예, 보통 이제 동양화 그러면은 이제 그 시작한 그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나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6년, 7년 되셨는데요. 네. 보니까 그 작품 활동도 완성히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수상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글쎄요. 저희 교수님 같은 계신 경우는 뭐 30여 년이 훌쩍 넘으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20, 30년, 뭐 적어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렇게 미나를 그려오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그리 긴 생활 동안 미나를 그린 축에도 못 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요. 저는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그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배우고자 하는 의지, 노력, 그게 일반 일본들보다는 강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가족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딸만 한 명인데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석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돌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또 남편의 경우는 토목 설계 시공 감리 전문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본인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라 제가 취미생활이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일을 두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 2, 3년 전부터는 제가 서울에 들어오니까 또 남편이 또 해외에 잡을 얻어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제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석 달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서울에 한 2, 3주 정도 와서 휴가를 있다가 다시 또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석 달간 남편이 일하러 가는 동안 거의 제가 쓰고 싶은 모든 시간을 그림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대신 한 가지 제 원칙은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기 이틀 전에는 모든 그림을 다 정리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조금 이제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 잘 안 들어주거나 아니면 내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서울에 신랑이 들어왔을 때는 그 시간만큼은 신랑한테 모든 거에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싹 치웁니다. 치우고 있는 동안 제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드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가면 그날 저녁부터 그림을 펼쳐놓고 다시 그림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7년 이제 미나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집중력이 있으시고 이제 그만큼 시간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셨단 말씀인데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그 낮과 밤 전체를 다 그리십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낮에 집중이 잘 되신다는 분도 있고 밤에 집중이 잘 되신다는 분도 있고 제 생각에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밤에 더 감성이 더 충만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예술가 축에도 못 끼는 사람이지만 저도 밤에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두세 시? 좀 길게 하면 더 늦게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보통 그림 그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비를 하셨습니까?
글쎄요. 많이 할 때는 한 10시간?
네.
뭐 다른 잠자는 시간하고 뭐 이런 거 빼고 거의 뭐 12시간까지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보통 뭐 서너 시간? 많이 하면 한 8시간?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집에 그 화실이 별도로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아니에요.
어디서 그리시는지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화실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제 거실이 화실이고요. 방은 뭐 제 물건들로 꽉 차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 그림을 몇 편이나 그리신 것 같습니까? 한 7년 동안에?
글쎄요. 작품 수를 특별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작품이 끝나면 전문 사진을 찍습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면 글쎄요. 한 가지 수로는 한 60, 70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점의 의미는 병풍도 한 점으로 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병풍 그림은 그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요?
병풍 그림은 사람마다 좀 틀리시긴 하신데요. 최소, 아니, 한 점당, 글쎄요, 6개월? 짧게 그리면 6개월.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 보관도 상당히 중요하실 텐데요.
네.
그 보관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보통은 액자를 많이 하셔요. 사실 액자로 만들어두면 그림이 상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먼지도 안 안고, 운반할 때 스크래치도 안 나고 좋은데요. 문제는 쌓아둘 장소, 그리고 무게,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제 나중에 뉴질랜드로 올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족자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작품을 이제 구상할 때도 이제 꽤 시간이 걸리고 하나의 창작 활동인데요. 예, 보통 그 작품 구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전통 미나, 재현 미나의 경우는 거의 예전에 있는 그림을 처음에는 그대로 따라 그립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량을 좀 익히고 나면 어느 정도 약간의 변형은 해도 재현미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하고요. 이제 거기서 나의 생각과 의지와 다른 소재가 들어가면서 많이 바뀌게 돼요.
네.
그런 경우 대부분 이제 그걸 창작미나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왜냐? 처음부터 스케치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밑그림을 그려보고 거기다 기본 채색을 해봤을 때 그 전에 있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이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았지만 막상 그 채색을 하고 보면 제가 기대했던 그 느낌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아 이것도 아니네? 그럼 뭐 다시 고치고. 그래서 작품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그건 정말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미나를 그리신 지가 한 7년 되셨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리시는 그 작품의 그 성향도 많이 그 변화가 있었겠네요.
네.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선생님이 처음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정해주셔요. 그거를 다 섭렵하고 나야 조금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실력이 아마 될 거예요. 대부분. 그럼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화목을 집중적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혹시 뭐 지금까지 뭐 그림 그리시는데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글쎄요. 처음부터 잘 그린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 아, 뭐 그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처음에 그리는데 잘 그리면 그거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아, 못 그려도 그래. 내가 여기서 이만큼만 그렸으면 괜찮지. 다음엔 더 잘 그리면 되지. 그런 느낌으로 새로운 거를 다시 그리고 아니면 그 전에 그렸던 걸 봤을 때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그렸던 거 그림 보면 저도 야 내가 저렇게 이상하게 그렸어? 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아마 대부분 작가들 다 그거 동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7년 전에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그 가족들의 그 반응과,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작품도 상도 많이 바꾸셨는데요. 예, 지금도 그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은 그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차이점이 좀 있으신지요?
엄청 큰 변화가 있었죠. 처음에 제가 미나를 그리겠다고 했더니 전부들 헐 하셨습니다. 남편도 정말 그림을 그릴 거냐고 물어봤고 사실은 딸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저는 어렸을 때 걔가 그림을 그리면 늘 칭찬을 했어요.
네.
왜 그랬냐면 제가 못 그리니까 와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리니? 정말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칭찬이 잘했고 강도가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 뜻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린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야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못 그리면 어때요? 하다 보면 좀이라도 늘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휴, 저렇게 말도 안 되게 그렸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었지만 그런 거에 별로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림은 물론 내가 작가 반열에 들었을 때는 객관적인 평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처음 배우면서 본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그리는데 본인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이 정도 했으면 엄청 잘했어? 그래? 조금 남들보다 물론 비교하면 안 돼요. 물론 같이 그리는 사람들 똑같이 시작해도 더 잘 그리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나랑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잘 그리는데 난 이렇게 못해? 그러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뚝 떨어져요. 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제가 행복해서 그린다는데 누가 뭘 합니까? 그래서 그 행복감을 유지를 하면서 그래, 내가 한번 그렸으면 다음에 두 번을 그리지? 연습을 해서 더 잘 그리면 되지. 캐치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짧은 기간에 작품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완성도가 많이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그림을 그리신 것 중에서도 상당히 만족하시는 그림이 많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만족하는 그림? 글쎄요. 그래도 뭐 만족한 그림이라 그러면은 큰 상 받은 그림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예.
그렇죠.
제가 전국 이북도민 통일대전에서 한국화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한국화 부분에서는 대부분 미나로 상을, 큰 상을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한국화 부분 심사위원들이 미나 쪽에서 심사위원이 가시는 게 아니라 동양화 전공하시는 뭐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똑같은 값이면 그쪽에 점수를 더 주시기 때문에 미나로 큰 상 받기는 사실 쉽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재현미나로 상을 받은 건 아니고요. 아마 재현미나로 받았으면 대상 못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실력이 높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주제를 갖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통일미술대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일하고 관련된 주제를 누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미나기법으로.
네.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구상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제 출품을 했어요. 출품을 할 때 작품 설명을 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제목만 써서 내기도 하는데요.
네.
작품 설명도 해도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떤 의도로 뭐를 이용해서 어떻게 추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열심히 썼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제출을 했었는데 그걸 좋게 봐주신 건지 창작미나가 마음에 들으셨는지 대상을 주셨고요. 그거랑 더불어 통일부 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네. 예, 그 대상을 받고 통일부 장관상을 받은 그 작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요?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예, 계략적으로 지금 네. 어떻게 그 그림이 형성이 됐고 또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셨는지.
네. 우리나라 그 전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색깔은 그러니까 태극 분향에서 따오고 거기에 활짝 핀 모란꽃을 함께 첨가하면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날아가면서 남북이 화합할 수 있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작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목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네.
이런 식으로 제목도 짓기가 쉽진 않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나는 이런 제목을 했으면 좋겠는데 니네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1, 2, 3, 4에서 이제 서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요. 어떤 제목이 제일 내 그림에 맞게 어필할 수 있는지.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제목을 정했는데 맨 처음에 제목은 백두에서 한라까지였어요.
네.
이제 생각을.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남쪽에서부터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네, 진짜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래 바꾸지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왜 못해? 그래서 타이틀을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거 좋게 예. 보신 것도 있을 겁니다.
네. 예, 지금 미남과 관련해서 이제 전시뿐 아니고, 예, 좀 전에도 이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강의 등 그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요. 혹시 거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특별한 이유가 저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물론, 글쎄요.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미나 강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 작지만 달란트가 하나 더 있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을 겁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10년 이상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딴 게 영안 통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느 정도 두 언어가 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외국 사람을 위한 그런 미나 강의를 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 즉 기술이나 전문적인 일을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고 사랑과 우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두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인의 날 행사에서 미나체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나체험을 주관하신 박수의 미나화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호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M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두리리 사과농원식당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체 A1 모터스 ABC 행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하이마트 게토하우스 공동 제공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안작대의 새벽 기념 행사들에 모여 희생된 선열의 뜻을 추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학생들로 각 학교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다가오는 예산안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은행 고객들 중 5명 중 1명은 은행으로부터 불필요한 금융상품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항공기 탑승객 1,000명 가운데 5.7명꼴로 수화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지연 전달돼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청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복구를 위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 문화평의회 의장 잔 프랑코 라바시 주기경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에 교황청의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바시 주기경은 바티칸 박물관의 기술 전문성을 토대로 복원 과정에서 특정 분야에 교황청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황청이 제공할 지원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대성당을 더 아름답게 재건할 것이라며 5년 내 작업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중한 유산을 복원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의 기부도 줄을 이어 화재 이틀 만에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내에선 복원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성당 복원을 두고 논란이 된 것은 프랑스 정부가 성당 첨탑의 재건 설계를 국제현상 공모에 붙이기로 하면서부터입니다. 원래의 전통 기술을 바탕으로 원형을 되살려 유산의 역사성을 살릴지 아니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건축을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안작데이 새벽 기념 행사들에 모여 희생된 선열들의 뜻을 추모했습니다. 오클랜드 도메인에 있는 박물관에 있을 11시 행사에는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참석할 예정으로 재신다 아던 총리도 자리를 함께해 추모 행사를 하고 곧바로 크라이스트 처치로 향해 총격 테러의 유가족들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는 지난주부터 테러에 대한 비상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오늘의 추모 행사들의 상당수 행사를 취소했으며 방문 중인 윌리엄 왕자의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간의 방문 일정으로 뉴질랜드를 찾는 윌리엄 왕자는 지난 3월 15일 총격 테러로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50명의 희생자를 낸 무슬림 커뮤니티 대표들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185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11년 크라이스트 처치 지진 때도 뉴질랜드를 방문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학생들로 각 학교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국민당은 정부가 교육 분야와 관련해 소홀히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비난했지만 정부는 다가오는 예산안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의 북서부 지역은 많은 신규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가 파라오라 컬리지의 제임스 토마스 교장은 교실 부족에 대해 몇몇 학교들은 도서관을 교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으며 체육관 일부 시설도 두세 개의 교실로 변경돼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의 헬리스벨 지역 크리스 펜크 의원은 신축 학교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이 지역에 27개 프라이머리와 인터미디엇 학교들이 있지만 고등학교는 단 한 곳뿐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학교 부지에 대한 허가를 신속하게 허가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크리스 히킴스 교육부 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학교 부지 확보와 신축에 3억 3천만 달러의 예산이 쓰여졌으며 올해 예산에는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은행 고객들 5명 중 1명은 은행들로부터 불필요한 금융상품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은행에 대한 소비자보호원의 최근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제시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신용카드의 한도 증액, 그리고 보험 및 개인신용대출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은행으로부터 상품 제한을 받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실제로 꼭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새 신용카드나 신용카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을 제안받은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잘한 결정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고객들의 47%가 은행을 믿을 수 있다고 답한 반면 68%의 응답자는 은행의 수익성이 높은 이유가 너무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거래 은행에 대해 60% 정도가 만족하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퍼레이트 뱅크와 TSB 뱅크는 80%가 넘는 만족도로 60%대 또는 그 이하인 다른 대형 은행들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 오브 플랜티 지역에 지난주부터 4명의 홍역 확정 환자들이 발생했으며 이 지역에만 한 달 동안 10명의 홍역 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보건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발병하고 있다고 밝히며 부모들은 자녀들이 각각 15개월과 4살 때 두 번의 MMR 예방접종을 받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위원회의 필 슈맥 박사는 어떠한 사유로든지 아직까지 MMR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지금 바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슈맥 박사는 첫 번째 예방접종으로 홍역으로부터 95%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접종까지 모두 받을 경우 99%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극 해역에서 구조된 헬리콥터 탑승자들 3명 중 2명이 병원에서 퇴원했고 나머지 1명은 계속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하루 뒤에 무사히 구조됐던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늦게 구조 헬기에 의해 인버카길의 사우스랜드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서던 레이크스 헬기사 관계자는 이들 중 조종사인 앤드류 해퍼드 씨만 아직 병원에 남아있고 운치 담당 승무원인 레스터 스티븐스 씨와 세인트 존 앰뷸런스 소속 구급대원 존 램버스 씨는 퇴원했다고 어제 아침 밝혔습니다. 당초 오클랜드 제도 인근 해상의 한 어선에서 응급 환자를 육지로 이송하고자 출동했던 이들은 오클랜드 제도에 딸린 부속섬 NDB 섬에 도착하기 2분 전에 사고를 당해 바다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엄을 쳐 섬에 당도했던 이들은 해안을 따라 걷던 중 이튿날 오전 11시 45분경에 수색에 나선 같은 회사 소속의 헬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탑승자 3명은 모두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램버스 씨는 손목이 골절되고 스티븐스 씨는 안면 부상을 당했으며 조종사인 헬퍼드 씨의 상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부활절의 기적이라고 말했으며 헬기 회사 및 구조대 관계자들은 이들이 복장이나 구명정 등 제대로 된 장비들을 잘 갖추고 있었기에 생존이 가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이들이 탑승했던 헬기가 추락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당초 목표로 했던 앤더비 섬은 아남극해의 뉴질랜드 영토이며 남섬 최남단 항구인 블러프에서도 편도로 465km나 떨어져 있어 헬기에 연료를 가득 채워도 왕복 비행이 쉽지 않아 이전에도 구조에 나섰던 헬기들이 조난사고를 당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웃도어 전문점인 카투만두 브랜드 뉴플리머스 지점에서 차량으로 문을 들이받는 이른바 램 레이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활절 당일인 지난 4월 21일 밤 9시 30분경 뉴플리머스 시내 길스트리트에 있는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범인들은 도난된 차량으로 확인된 차를 후진시켜 먼저 출입문을 부순 뒤 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내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자켓 17벌과를 포함해 스키 바지와 후디 등 2만 달러어치의 의류와 각종 용품들을 훔친 뒤에 에그먼드 스트리트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도둑 일당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들 중 한 대는 하루 뒤인 월요일 오전 7시 30분 백비치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는데 해당 차량은 범행 당일 스포츠우드 지역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카트만두 측은 판매 상품뿐 아니라 출입문 유리와 셔터가 부서지는 등 1만 5천 달러가량의 시설물 훼손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훔쳐간 물건이 시장에 매물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장물을 구입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수상한 점 또는 관련 정보가 있으면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4일 유엔 고위급 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미국의 대이란 적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이란 언론에 따르면 자리프 장관은 이날 아시아 소사이어티에 초청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굴복시켜 대화로 끌어내려 하지만 B팀은 최소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B팀의 목적은 이란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B팀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B팀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무함마드 빈 자에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자가 가담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를 종료한 데 대해 그는 이란은 계속 원유를 팔 것이고 수입처를 찾을 것이며 미국이 이토록 비정상적 조처를 내린다면 그 결과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항공기 탑승객 1,000명 가운데 5.7명꼴로 수화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심하게 지연 전달돼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뤼셀에 위치한 항공운송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전문회사인 시타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북미 지역 항공기 탑승객보다 유럽 항공기 탑승객들의 수화물 분실 또는 손상, 지연 전달이 훨씬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지역 탑승객 가운데 작년에 이런 경험을 한 승객은 0.73%지만 북미 지역은 0.28%, 아시아 지역은 0.17%로 나타났습니다. 시타는 유럽 지역 항공기 탑승객들이 수화물 관련 불편을 더 많이 겪는 이유로 경유지를 여러 번 거쳐 목적지에 도착하는 빈번한 환승을 꼽았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작년에 항공기 승객의 수화물이 잘못 처리된 경우가 전년보다 늘었지만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는 그 위험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에 항공기 승객이 경험한 수화물 관련 문제 중 77%는 지연 전달이었고 18%는 수화물 손상이었으며 분실한 경우는 5%였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세에서 4세의 어린이가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을 지속해서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1세 이하는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밝혔습니다. WHO는 이날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첫 가이드라인을 회원국에 제시하면서 적절한 신체적 활동과 충분한 수면이 보장돼야 비만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전한 습관을 익힐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화면에 노출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은 물론 텔레비전과 게임기기 사용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1세에서 4세의 어린이의 경우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을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하면서 보내야 하고 1세 미만 유아들은 모든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2017년 펴낸 보고서에서 전 세계 비만 어린이와 청소년 수가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40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WHO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보다는 동력 교통수단에 의존하고 학교에서는 앉아있기만 하며 집에서는 TV를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등 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건강을 악화시키는 예비적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교착 국면에서 이뤄지는 점에 주목하며 향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모두에게 미국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외교적으로 중대한 순간에 푸틴 대통령과 만난다며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연대 의사를 밝히거나 미국의 압박 정책을 반박한다면 김 위원장으로선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이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김정은은 북한이 중국 외에 다른 우군이 있음을 푸틴은 비핵화 협상의 플레이어로서 여전히 영향력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북한이 이번 북러 회담에서 유엔 제재 완화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쓰레기 처리가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른 나라 쓰레기를 받지 않고 불법 수출한 폐기물을 되돌려 보내기를 선언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처리 비용을 아끼려 개발도상국에 불법 수출한 쓰레기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이 해외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갈 곳을 잃은 쓰레기들이 동남아로 몰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캐나다를 직접 겨냥하며 유독성 쓰레기를 수출한 캐나다를 향해 직설적인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 항구에서 쓰레기가 든 컨테이너 129개를 적발하고 전량 되돌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환경부 장관은 말레이시아는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쓰레기 수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선진국들의 쓰레기 문제 수출 문제를 국제회의 등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이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두 차례의 추락 참사를 일으킨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미 보잉사가 10억 달러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보잉 737 맥스와 관련한 초기 비용 추산치로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방송 등은 보잉사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0억 달러의 비용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항공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이와 관련한 조종사 훈련, 생산 비용 상승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건의 추락사고 희생자와 항공사 등에 대한 보상 비용까지 포함하면 보잉 737 맥스와 관련한 비용은 3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737 맥스 8 항공기는 지난 3월 10일 추락하면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소속 같은 기종의 추락사고로 탑승자 189명이 전원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보잉은 보잉 737 맥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존에 내놨던 올해 전체 실적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석유에 이어 이번엔 돼지고기 가격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 감염되기만 하면 돼지가 100% 죽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을 강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여파로 베이징의 대규모 육류 도매시장에서는 이달 돼지고기값이 1년 전보다 약 50% 오른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랴오닝성 선양에서 처음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중국 정부의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8개월 만에 31개 성, 시, 자치구 전체로 퍼졌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6천만 톤,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절반을 소비하는 중국의 수요에 세계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 하반기 돼지고기 값이 1년 전보다 70% 이상 뛸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이며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돼지고기 선물 가격은 한 달여 만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중국발 돼지고기 값 파동은 한동안 글로벌 육류 시장을 흔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 7천억 원 규모 추경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상임위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추경안 심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당초 한국당은 재해 관련 추경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패스트트랙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경 처리 자체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타프, 뉴스업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SBS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2원 13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9원 7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4원 5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내일 역시 흐린 날씨가 예상되며 오후부터는 바람이 잦아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지였습니다. 시아의 게시판입니다. 오클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리 선데이 콘서트 안내입니다. 오는 4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4시까지 타카푸나 브루스 메이슨 센터에서 있으며, 5월 5일 일요일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있습니다. 특별 출연으로 피아니스트 마리아 모가 출연합니다. 프리 티켓은 오클랜드 심포니.co.nz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롱베이 비치 워킹과 달리기 행사 안내입니다. 머린 에듀케이션 앤 레크레이션 센터 주최로 롱베이 비치 워킹 달리기 이벤트를 엽니다. 롱베이 비치에서 5월 12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열리는 이 대회의 티켓 신청 및 상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 처방전 3개월 무료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녹색 처방전이란 성인들에게 다양한 신체 활동을 늘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해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의는 메리앤 전화 022-6424-87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행복놀이 텀2 수업 안내입니다. 행복놀이에서는 다양한 강좌의 텀2 프로그램을 5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 운영합니다. 퀼트반, 드로잉반, 태극권, 유아반과 무료 한국 무용반이 있으며, 바둑반과 사물놀이, 배드민턴, 서예, 그리고 워킹반도 요일별로 열리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271-1949번이나 모바일 021-212-688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물놀이 기초반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와 KCS 국악원 주관으로 사물놀이 기초반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한인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리며 골드코인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문의와 신청은 전화 021-389-1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019년 하반기 영어봉사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은 한국교육부와 협력해 한국 농어촌 지역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도 체험하는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마감일은 2019년 6월 14일까지며 조기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장학생 선발에 더욱 유리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토크 홈페이지 toku.go.kr을 참고하시거나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 안내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후원으로 제21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모 부분은 성인은 시, 단편소설, 체험후기 3개 부분, 청소년은 중고등부 글짓기와 초등 글짓기 2개 부분입니다. 총 30명, 한글 학교 두 곳을 뽑아 시상할 계획이며 상금 규모는 총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6월 14일 금요일까지며 코리안넷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문학상 담당자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culture@okf.or.kr입니다. 무료 독감 예방접종 안내입니다. 노인복지법인 행복누리에서 독감 접종을 해드립니다. 5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만 65세 이상은 무료이며 65세 이하로 독감 예방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가 20불에 접종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와 신청은 021-0299-4032번으로 문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캐시아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